네, 복된 주일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익숙치 않습니다. 요즘은 약속 시간을 5분만 늦어도 그 약속이 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시에 보자 그러면 한 30분은 기다려줬습니다. 왜냐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늦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5분을 기다리기 어렵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연세 드신 분께서 당신께서는 2시간도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2시간을 기다렸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께서는 약속 시간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저녁 먹을 때쯤 보자. 그게 6시인지 5시인지 7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시다가 안 올 건가 보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시편 130편에서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읽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0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02편은 28절인 것에 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30편은 상당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8절 가운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다시 읽을까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렇죠? 6절을 보시면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한글 번역은 좀 개정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보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똑같은 구절이 두 번 연달아 반복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 가운데서 이렇게 반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시편 저자의 강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 저자는 비슷한 단어의 반복을 계속 표현하여서 이것을 부각합니다. 기다린다 혹은 바란다 등의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그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같은 경우에 나는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시편 저자가 말하는 기다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말씀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저자의 그 경험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과연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저는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길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기다림은 지난 여름에 제가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 아들을 데리고 3대가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그 일출봉에 올라가서 캄캄한 새벽에 해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 기다림과 같은 것일까요? 두 번째 기다림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제 여동생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목회자셨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밤늦게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혹은 신방을 다녀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가시면 가신 거고 오시는 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가 한 것은 창문에 이렇게 계속 기대어서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늘 제 일정하게 오셨는데 일정한 시간에 오셨는데 때로는 이 신방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그 창문을 기대어서 부모님을 기다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일나간 부모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기다림. 혹시 이것이 시편 저자가 시편 130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과 같은 것일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해서 그 구급차, 그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서 간절히 도움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시편 저자가 묘사하는 그 기다림은 이 기다림에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개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130편에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기다림.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였을 때의 그 기다림은 1번, 2번, 3번의 기다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자, 1번은 성사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2번은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던 어린 자녀의 기다림. 3번은 위독한 가운데서 이 응급차와 의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아니면 4번일까요? 4번은 제가 뭐라고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4번은 1, 2, 3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자, 몇 번일까요? 야, 역시 잘 아시는군요. 오늘 제가 여러 기다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저자가 말하는 그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혼의 기다림이란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을 오늘 시편 저자의 기다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 기다림은 시편 저자의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130편도 저희들이 지난 두 달간 살펴본 다윗의 참회 시 혹은 회개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다른 참회 시들처럼 시편 저자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뼈가 타는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광야의 올빼미처럼 외로운 상황이 있다든지 자기 주위에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만 있다든지 그런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에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좋을 때 부르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힘들 때 부르짖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힘들 때 가장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 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는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소리, 그 소리를 저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무엇입니까? 시편 저자는 자신이 지금 죄악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치 생명이 위독한 이 환자가 의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처럼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는 일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의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시피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늘 죄와 함께하고 죄밖에는 지을 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떤 인생의 무능력함, 그렇죠? 그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류의 어떤 그 운명. 그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자신이 그 죄악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을 이런 거룩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긍휼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기다림. 자, 여러분, 이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의 그 기다림 공감하십니까? 아,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왜 부모님을 기다릴까요? 질문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만 왜 아이들은 그토록 부모님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이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부모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신이 그전에 몰랐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을 낯선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여서 알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30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상하고 자애로운 성격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 헤세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을 맺으신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랄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상황과 관련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러면 세 번째 기다림.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맞이하는 그 기다림.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방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이라 하면 약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서서 혹은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약간의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30편에서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 그것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해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 자, 일출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떠오른 해를 보면서 뭔가 다짐을 하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유독 12월 31일에 사람들이 다 정동진에 몰려가고, 그죠? 포항에 있는 호미곶에 몰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날에만 몰려갑니까? 왜 몰려가죠?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편 저자의 기다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출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의 결심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작심삼일처럼 변하기 쉽고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조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기다렸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기대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과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저자는 4절에서 하나의 힌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이미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마음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사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130편의 시편은 하나의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130편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찬미하였던 노래인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신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그 백성은 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은 죄악으로 오염된 백성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진 장소에서 그것이 성전 혹은 성전 이전에는 성막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제 각 성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한정된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유효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제 소원을 이루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저의 계획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3000년 전에 앞서간 한 성도의 고백으로 지어졌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건 참 오래된 것이다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가 찬양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역사 가운데서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바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됨으로써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었던 외인이었던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찬송하였던 오늘 시편의 결론 8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지금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렇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약속,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장차 성취하실 것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회들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달간 다윗의 참회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참회 시들을 읽다 보면 저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고난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참회 시들 가운데서 다윗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원수들의 대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어떤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복이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 그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복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원망보다도 철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신실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